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0일 VOA 새벽 방송 시작합니다. 먼저 세계 뉴스입니다. 한국 합동참모부는 19일 오전 10시 17분쯤 북한이 함경남도 심포동쪽 해상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단거리 미사일 한 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추가 재원과 특성은 미한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은 고도 약 60km, 사거리 약 590km로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합참이 발사 지점을 신포 동쪽 해상으로 언급한 점으로 미뤄볼 때 잠수함에서 첫 시험 발사를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국군 당국은 이번 미사일이 2000톤급의 기존 고래급 잠수함에서 발사됐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분석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포는 북한이 SLBM 탑재가 가능한 잠수함을 건조 중인 장소입니다. 일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일본의 방위 전략의 수정을 시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연 뒤 기자들과 만나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 종류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영내 안보 관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이 상당히 진전하고 있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관련 부처 장관들에게 모든 선택지가 고려되어야 하고 일본의 적기지 공격 역량 확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일본은 지난 2020년 12월 그동안 오랫동안 부수해온 전수방어 방침에서 탈피해 북한과 중국 등 주변국의 미사일 기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북핵 수석 대표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전화 협의를 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 워싱턴을 방문 중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유선 협의를 하고 관련 평가를 공유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이어 미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도 한반도 상황의 안정적 관리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조기에 재가동하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이날 루 본부장 외에도 워싱턴을 방문 중인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 국장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성김 대표는 통화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미일, 미한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날 통화에 앞선 미한 북핵대표회담에서 성김 대표는 미국은 미국과 동맹의 안보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시적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북한과 외교를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를 비롯한 첨단무기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조지아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즈가 보도한 중국의 극초음속 무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삼가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스틴 장관은 우리는 중국의 무장과 첨단 역량을 갖춘 무기체계의 추이를 면밀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은 움직임은 영내의 긴장만 고조시킬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정부는 중국이 야기하는 군사적 도전들에 대해 계속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도 관련 보도에 대해 미국은 핵무기 운반 체계를 포함한 중국의 핵 역량 고도화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이란이 핵 협상과 관련해 유럽연합과 벨기에 브뤼셀에서 예비회담을 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는 시간 낭비라고 말했습니다. 레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18일 브리핑에서 이란 측 협상단이 브뤼셀에서 EU 측과 만나는 것은 필요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이란 언론은 현지 의원을 인용해 오는 2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핵합의 복원 협상 재개를 위한 예비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미국이 바라는 종착지는 비엔나이지 브뤼셀에서의 중간 단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원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조셉 보렐 EU 외교안보정책부의 대표는 오는 21일 이란 측과의 만남은 일정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최근 중국이 첫 국가공원, 국립공원 설립 지역을 발표했습니다. 1956년에 처음 자연보호구역을 조성한 이래 지금까지 만 개 이상의 보호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멸종위기 동물과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해서 국가가 승인하고 관리하는 차원의 국가공원 지정은 처음입니다. 중국의 상징 대왕판다 서식지를 중심에 둔 국가공원이 있고요. 동북호랑이와 표범 국가공원이 있습니다. 양쯔강, 황허, 람판강 등 중국 3대 강의 발원지를 중심에 둔 산장위안 국가공원, 또 열대우림이 살아있는 하이난의 열대우림 국가공원, 그리고 그 풍광을 자랑하는 푸젠성의 우이산 국가공원 등 5개 국립공원으로 전체 면적이 23만 제곱킬로미터, 칭하이와 시장, 스촨, 산시, 깐수 등 북쪽 티베트 지역부터 남쪽의 휴양지 하이난성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10개 성과 지역에 걸쳐 있습니다. 특히 백두산 호랑이의 중국식 이름이죠. 동북 호랑이와 표범을 집중 보호하고 관리하는 국립공원은 북한 국경과 가까운 북동부 지린성, 또 러시아와 경계를 마주한 헤이룽장성에 이르는 14,000km가 넘는 지역입니다. 중국은 전체 국립공원 관리에 17,000여 명의 전문 요원을 투입했고요. 이미 관광객들의 방문을 받고 있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의 관광 편리를 위해서 다양한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참고로 세계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공원 체계를 처음 도입한 나라는 미국이고요. 1872년 3월에 중서부 와이오밍주에서 북서쪽의 몬태나 그 아래 아이다호에 걸쳐있는 이 화산 고원지대 옐로스톤 국립공원이 세계 첫 국립공원에 영예를 갖고 있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뜨거운 물과 수증기를 뿜어내는 간헐천이 있습니다. 올드 페이스풀이라고 하는데요. 한 해 6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이것을 보기 위해서 옐로스톤을 찾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420여 개 국립공원이 있고요. 그 관리 지역은 34만 제곱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 세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에 이어서 주간 프로그램 오늘은 이야기 미국사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국 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10월 20일 수요일 북한은 남부 내륙과 강원도와 함경남도 동해안 쪽으로 오전에 구름 많이 끼고 함흥도 초공일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입니다. 북쪽의 찬 공기가 기온을 끌어내려서 기온이 더 떨어집니다. 수요일 아침 삼지연이 영하 11도입니다. 장진, 김영권 영하 8도, 해산이 영하 6도, 자강도 중강 영하 4도, 강계 이천이 영하 3도고요. 함흥, 청진, 신의주 아침 최저 1도입니다. 평양은 0도, 개성이 2도, 원산 5도, 장전 6도입니다. 맑은 햇살에도 기온은 크게 올리지 못합니다. 낮에도 삼지연은 4도, 중강 11도에 머물고요. 함흥이 14도, 청진 12도, 평양도 12도입니다. 신의주 13도, 개성 14도, 가장 기온이 높은 곳은 원산 장전 15도로 예상합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는 오후에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이 2에서 4미터로 전체적으로 높게 일겠고요. 서해는 1에서 2.5미터로 역시 오전과 오후 모두 물결이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세계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박영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구소련권 국가 순방에 나선 로이드 오스텐비 국방장관이 조지아 방문을 마치고 19일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러시아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주재 대표부를 잠정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 열척이 일본 해협을 통과했는데요.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의 동유럽 순방 소식부터 볼까요?
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18일 조지아 방문을 시작으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과거 소련의 영향에 있었던 동유럽 국가들을 차례로 방문합니다. 오스틴 장관은 21일과 22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국방장관회의까지 참석한 후에 귀국합니다.
네, 이 오스틴 국방장관이 이들 나라를 방문하는 게 처음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조지아의 경우 미국 국방장관이 방문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고요. 우크라이나는 지난 5월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방문한 적은 있지만 조 바이든 행정부 들어서 국방장관이 방문하는 건 처음입니다. 오스틴 장관은 19일 우크라이나 수도 키예프에 도착했습니다.
네, 자 오스틴 국방장관의 우크라이나 일정을 좀 따라가 보죠.
네, 오스틴 장관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그리고 안드레이 타란 우크라이나 국방장관 등과 만나서 국방 안보 현안을 논의하는데요. 오스틴 장관은 도착 후에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자신의 우크라이나 방문 목적을 직접 설명했습니다.
예, 오스틴 장관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은 19일 트위터에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 보전, 유럽과 대서양 염원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러시아의 추가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역량 구축에 대해서 우리의 다짐을 표명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적었습니다.
예, 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최근 국경 지역에서 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올 봄에 우크라이나와의 국경지대 그리고 크림반도 일대에 대규모 병력과 함께 SU-30 전투기, 군함 등을 집결시키고 일대에서 대대적인 군사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양국 간의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예. 크림반도가요? 원래 이 우크라이나 영토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지난 2014년에 이 크림반도를 무력으로 강제 병합해서 국제사회의 지탄을 받았는데요. 국제사회에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자 크림반도 같은 사태가 재현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네, 나토는 러시아의 전신인 소련의 팽창에 맞서서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안보 방위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만든 이 군사 동맹체죠. 러시아와 갈등을 빚고 있는 우크라이나는 물론이고요. 조지아도 지금 이 나토 가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오스틴 장관이 방문하는 루마니아도 나토 가입을 원하고 있습니까?
루마니아의 경우는 이미 나토에 가입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조지아 등이 구소련권 국가들이 나토에 가입하려는 이런 움직임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는데요. 21일부터 열리는 이 나토 국방장관 회의에서는 러시아의 군사적 팽창 움직임 그리고 오스틴 장관의 이 3개국 순방에 따른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입니다.
예. 자, 오스틴 장관이 우크라이나 전에 조지아를 방문했는데요. 조지아에서의도 일정을 좀 짚어볼까요?
네, 오스틴 장관은 18일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에서 이라클리 가리바슈빌리 조지아 총리, 누주안 셰루 브루출라드제 국방장관 등 조지아 정부 관리들을 만났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가리바슈빌리 총리와 만난 자리에서는 러시아의 조지아 염토 점령 그리고 흑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조지아의 영토도 점령했습니까?
네. 러시아는 2008년부터 조지아와의 국경지역인 남오세티아 그리고 흑해 연안에 있는 아파지아 지역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 역시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라든지 동부 돈바스 일대처럼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이 살아서 분리독립 또는 러시아 귀속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던 곳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최근 조지아에서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죠?
네, 지난 7월에 미국과 조지아 주도로 독일과 영국, 캐나다 등이 참가한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됐습니다.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 조지아 방문에 맞춰서 미국은 조지아의 국방 역량을 지원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오스틴 장관의 조지아 방문에서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있었습니까?
네, 오스틴 장관과 브루출라드제 국방장관이 18일 조지아 국방과 억지력 강화 계획에 서명했는데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조지아 국방부가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이며 나토와 상호 운용이 가능하도록 돕는 거라고 양국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주재하던 대표부 업무를 중단한다는 소식입니까?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18일 밝힌 내용인데요. 나토 주재 러시아 대표부를 잠정 폐쇄한다는 겁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동시에 모스크바 주재 나토 연락사무소 활동도 중단하게 된다면서 연락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자격 승인이 다음 달 1일부로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러시아가 나토 주재 사무소 활동을 중단하는 이유부터 들어보죠.
네, 최근에 나토가 이 러시아 대표부 소속 외교관 8명을 추방한 데 따른 대응인데요. 나토는 이들이 신고하지 않은 러시아 정보기관의 요원이라는 점을 들었었습니다.
네, 추방된 사람들이 그럼 러시아 정보요원이었단 말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시 모스크바 측은 러시아 외교관 추방이 나토와의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다는 희망을 훼손했다고 반발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결국 러시아가 나토의 그러니까 자국 외교관 추방에 보복을 한 셈이네요.
네, 맞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나토가 이 공평한 대화나 협력에 관심이 없다면서 그렇다면 우리도 가까운 미래에 변화가 가능하다고 가장할 필요를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토 주재 러시아 대표부가 없어지면요. 나토 회원국들이 러시아 정부에 또 어느 필요할 때 어느 기관을 접촉해야 되는 건지요?
네, 라브로프 장관은 나토 회원국들이 긴급한 문제가 있으면 나토 본부가 있는 이 벨기에 브뤼셀에 주재한 러시아 대사관과 접촉하라고 밝혔습니다.
네, 러시아 측의 이런 조처에 대해서 나토 측에서 어떤 반응 나왔습니까?
네, 나토 측은 라브로프 장관의 발언을 입수는 했지만 공식 통보는 없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한편 나토 회원국인 독일의 하이코 마스 외무장관은 이번 조처는 유감스러운 것 이상이고 관계를 크게 해치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예, 나토하고 러시아 사이 관계가 좋지 않은지 좀 오래된 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토가 지리적으로 러시아와 가까운 몇몇 나라를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고요. 이후에 러시아는 이들 나라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토는 이에 군 병력을 파견하거나 이들 나라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군함이 일본 해협을 통과했다는 소식입니까?
네, 중국군과 러시아군 함정 열척이 18일 일본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다고 일본 방위성이 밝혔습니다. 이 두 나라 군함이 스가루 해협을 함께 지나갔다고 일본 정부가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스가루 해협이 어느 쪽에 있습니까?
네, 일본 중앙 본섬인 혼슈 그리고 홋카이도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요. 일본 방위성은 이날 오전 8시경에 일본 해상 자위대가 이 홋카이도 오쿠시리 섬에서 남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해역에서 이들 군함이 항해하는 걸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일본 해상 자위대가 대응에 나섰겠죠?
중국과 러시아 함정들이 일본 열도를 통과하긴 했지만 이 무력 충돌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스가루 해협이 공해이기 때문에 이들 함정이 이 해협을 지나간다고 해서 국제법에 어긋나는 건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일본 영해를 침범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영해는 그 나라 영토로부터 12해리, 약 22km 기준으로 설정하는데요. 하지만 일부 항해는 중요한 길목은 이 3해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번에 중국과 러시아 함정이 통과한 스가루 해협도 이 3해리 5.5km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스가루 해협을 통과한 중국군, 러시아 해군의 그 함정이 어떤 것이었는지도 혹시 파악이 됐을까요?
네. 대형 함정인 렌하이급 미사일 구축함 등 중국 해군 함정 5척, 그리고 러시아 쪽에서는 태평양 함대 소속 스트레크 90급 코르벳 구축함 등 5척이 포함됐습니다. 일본 NHK 방송은 이들 함정이 영해를 침범하지 않고 이날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스가루 해협을 지나서 태평양 쪽으로 빠져나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뭐 한 나라가 아니라 두 나라의 군함이 동시에 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거, 이건 좀 이례적인 상황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관련해서 일본 매체들은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실시한 연합훈련을 지목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러시아는 14일부터 17일까지 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 인근 바다에서 합동 해상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군함들이 이번에 이 스가루 해협을 통과했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중국과 러시아가 이 합동 해상 훈련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네, 2012년부터 양국군이 매년 합동 해상 훈련을 해왔는데요. 지난해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훈련 후에 굳이 일본 스가루 해협을 통과하는 의도에 관해서 쿼드를 의식한 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4개국 안보 협의체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현재 일본은 미국, 호주, 인도와 함께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의 안보 그리고 평화를 추구하는 이 쿼드 안보체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그 일환으로 쿼드는 이 영내에서 다국적 훈련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도 양국의 협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합동으로 일본 해협을 통과했다는 관측입니다.
네, 지금 두 나라가 그러니까 일본이 중국하고 러시아 모두와 영유권 갈등 빚고 있죠.
네, 맞습니다. 중국과는 이 동중국해 센가쿠 열도를 둘러싸고 그리고 러시아와는 북방 4개 섬을 둘러싸고 오랜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 일에 대한 일본 정부의 반응도 볼까요?
네, 이소자키 요시히코 일본 관방부 장관이 다음 날인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현재 일본 정부는 일본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 해군 함정의 활동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의 영해, 영공에서 최고의 경계 태세를 가지고 계속 감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됐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순서입니다. 김현숙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흑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낸 콜린 파월 전 장관이 18일 타계했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임 사건과 관련한 문서가 유출되는 걸 막기 위해 하원 특별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이달 초 캘리포니아 해상에서 발생한 송유관 기름 유출 사건과 관련해 당국이 초기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발표 내용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이 향년 84을 일기로 어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최초로 미국 합참의장과 국무장관을 지냈던 콜린 파월 전 장관이 18일 타계했습니다. 유가족은 18일 인터넷 사회 연결망인 페이스북에 파월 장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합병증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우리는 훌륭하고 사랑스러운 남편과 아버지, 할아버지 그리고 위대한 미국인을 잃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자 위대한 미국인이라는 표현처럼 파월 전 장관 미국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던 군인이었고 또 정치인이었죠?
맞습니다. 파월 전 장관은 또 군과 외교 분야에서 수많은 최초 기록을 만들어낸 인물이기도 합니다. 지난 1937년 뉴욕 할렘가에서 자메이카 출신 이민자들로 태어난 파월 장관은 뉴욕 시립대 학군단 장교로 임관했고요. 1963년 베트남전에 참전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에서 이 흑인 최초의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거쳐 조지 H.W. 부시 행정부에서는 또 흑인 최초로 합참의장에 임명됐습니다.
예, 그리고 군인 출신으로 이례적으로 또 외교수장에 오르지도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2001년에는 조지 W. 부시 정부 출범과 함께 최초의 흑인 국무장관이 임명돼 4년간 미국의 외교정책을 진두지휘했습니다. 이처럼 파월 전 장관은 미국 사회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을 무너뜨렸다고 해서 유리천장을 깬 개척자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예. 자, 파월 전 장관이 미국의 영웅으로 또 추앙받기도 했죠.
예, 1991년 걸프전 때는 이 합참의장으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큰 인기를 얻었고요. 뭐 미국 최초의 흑인 대통령 후보로까지 거론되기도 했습니다. 또 9.11 테러가 발생한 2001년부터는 아프가니스탄과 2003년에 시작한 이라크 전쟁 등 테러와의 전쟁 임무를 맡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연설에서 이라크가 대량 살상 무기를 확보하고 있다며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했었는데 이듬해 이 연설이 잘못된 정보에 근거했던 것으로 인정하면서 경력의 오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예. 자, 그런데 파월 전 장관이 두루두루 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또 있다고요?
예, 오랜 기간 공화당 소속으로 지내면서도 당파성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 2005년 국무장관에서 물러난 뒤에 2008년 대선 당시에는 민주당 후보로 미 역사상 첫 흑인 대통령이 도전하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을 공식 지지했고요. 2016년 대선 때도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신에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을 지지했습니다. 또 조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후보 시절에 공식적으로 지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가요? 정가에서 모처럼 이 민주당과 공화당 뭐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이 파월 장관 애도에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18일 성명을 내고 파월 전 장관에 대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미국인 가운데 한 명으로 기억될 것이라며 이 파월 전 장관은 전사와 외교관 두 직책 모두에서 최고의 이상을 구현한 인물이라고 추도했습니다. 또 파월 전 장관을 국무장관으로 발탁했던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이 성명을 내고 이 파월 전 장관은 이 대통령의 자유 메달을 두 번이나 받은 인물로 미국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많은 존경을 받았다고 평가했는데요. 뭐 전직 대통령뿐 아니라 현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을 비롯해 정가에서는 애도의 물결이 일고 있고요. 이 파월 전 국무장관을 기리기 위해 워싱턴 DC 때는 성조기가 조기로 개항돼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파월 전 장관의 사망 원인이요. 코로나 합병증 때문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파월 전 장관은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과 파킨슨병을 알아왔는데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합병증으로 월터리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던 상황에서 별세한 겁니다.
파월 전 장관이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았던가요?
그건 아닙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일명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합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이 백신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백신 접종 확대에 힘을 쏟고 있는데요. 이 백신을 맞았던 파월 전 장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 백신의 효능과 관련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예. 자, 코로나 백신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백신의 효능을 믿을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도 한 가지 큰 이유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파월 전 장관의 별세 소식이 전해진 직후에 이 보수 성향인 폭스뉴스의 존 로버츠 앵커가 인터넷 트위터에 이 코로나 백신의 효능에 의구심을 제기하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일자 곧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보건 전문가들은 파월 전 장관의 사망이 백신의 효과가 없다는 걸 의미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왜 더 많은 사람이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파월 전 장관의 사례를 뭐 일반화할 수는 없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고령자와 기저질환자의 경우 백신을 맞아도 감염과 중증의 위험이 큰데 파월 전 장관이 바로 이런 범주에 해당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입니다. 자, 파월 전 장관은 84세로 고령이고요. 또 혈액암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 치료를 받아왔는데 자, 이 병은 면역체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병이고 또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도 면역력이 약해진다고 합니다. 이 뉴욕대학의 전염병학자인 셀린 고운더 박사는 다발성 골수종 환자의 경우 코로나 백신의 효능이 나타나는 경우가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파월 전 장관의 죽음을 백신의 효능과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전히 백신 감염률을 낮추는 데는 백신 접종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조지타운 대학의 로렌스 고스틴 박사는 만약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았더라면 파워 전 장관이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는 바로 백신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차단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난입 사태 조사와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했다고요?
예, 이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의 문서가 공개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사당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인 하원 특별조사위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18일 특위에 대한 문서 제공 금지를 요구하는 소장을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하면서 이 소송을 제기했을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은 소장에서 백악관 문서가 공개될 경우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침해하게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직들을 괴롭히기 위해 불법적이고 근거도 없고 과도하게 넓은 범위의 백악관 자료를 요청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자료를 요구하는 데는 어떤 정치적 목적이 있다 이런 이야기인가요?
맞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통령 기밀 유지 특권을 행사하지 않고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한 백악관의 문건을 특위에 넘겨주기로 한 것에는 분명 정치적인 계획이 있다는 주장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전직 대통령과 측근들을 대상으로 터무니없는 조사를 하는 것을 법이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네. 저 이번 소식의 중심이 의사당 난입 사태인데요. 이게 어떤 사건이었는지 잠시 짚어보고 갈까요?
예, 지난 1월 6일 워싱턴 DC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위대 수백 명이 이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진행 중인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승리 인증을 저지하기 위해서 의회로 난입한 사건을 말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의회 경찰을 포함해 5명이 숨졌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 소추됐지만 상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자, 이후 민주당 주도로 특별위원회가 꾸려져서 해당 사건의 조사에 돌입했고요. 이 조사의 일환으로 이 당시 상원과 관련한 백악관의 문서도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 문서 공개를 막을 수가 있습니까?
많은 전문가는 기밀 유지 특권은 현직 대통령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특위의 문서 공개 요구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막을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문서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백악관의 문건을 공개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건데요. 특위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송에 대해 반응을 보이진 않았습니다.
네, 특별위원회가 이 공개를 요구한 건 문건만이 아니라면서요.
예, 지난달 23일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근들에게도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마크 메도스 전 백악관 비서실장과 트럼프 전 대통령 최측근이었던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 또 댄 스케비노 전 백악관 소셜미디어 담당 국장과 캐시 파텔 전 국방부 관리, 이렇게 4명에게 10월 중순에 의회에 출석해줄 것을 요청했는데요. 특위는 소환장에서 이 4사람이 의사당 난입 사태 촉발과 관련한 정보를 갖고 있는 걸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의 소환에 대해서도 반발을 했다고요?
예, 역시 대통령 특권에 대면서 소환장이 맞서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스티븐 배넌 전 수석 전략관은 특위에 이 소환에 불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요. 특위는 19일 소환에 불응한 배넌 씨의 의회 모욕죄 여부를 묻는 표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이달 초에 발생한 캘리포니아 해상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서 당국의 초기 조사 결과가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최근 조사 결과 발표에서 이번 송유관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한 1차 사고라고 볼 수 있는 일이 지난 1월 말에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심한 폭풍이 몰아치던 지난 1월 25일 길이 1200피트, 약 366m 크기의 컨테이너 화물선에 닫히 해저에 묻혀있던 송유관에 닿았다는 겁니다.
화물선에 닿지 송유관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예, 이 해양경비대 발표에 따르면 이 선박에 닿지 2.5cm의 콘크리트 벽을 깨고 그 아래에 있던 송유관과 엉켜서 약 30m 이상을 끌고 가면서 송유관이 구부러졌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 그때의 충격이 송유관 파열 그리고 기름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된 겁니까?
이 조사관들은 당시의 충격이 곧바로 파손으로 연결된 건이라고는 밝히질 않았는데요. 이들은 당시의 충격 이후에 수개월이 지나 기름 유출로 이어진 것인지 혹은 1월의 충격 이후에 또 다른 충격이 가해져서 기름이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자, 간단히 짚고 넘어가 보죠. 앞서 지난 10월 초죠. 이번 10월 초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남부 해상에서 유출된 기름이 얼마나 됐던 겁니까?
예, 최소한 2만 5천 갤런, 약 9만 5천 리터의 기름이 바다로 흘러나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새와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해양 생태계가 오염됐을 뿐 아니라 기름 유출 지점 인근 이 헌팅턴 비치의 해변과 습지 등이 모두 일시적으로 폐쇄됐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조사관들이 언급한 지난 1월에 그 충격에 연관된 선박은 어떤 배입니까?
네, 해양경비대는 이 화물선이 이 파나마에 등록된 MSC 데니토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침 이 선박이 지난 주말 중국에서 출발로 기름 유출 사고 인근인 롱비치 항에 조사해 이 조사관들이 입에 올라타서 조사를 벌였는데요. 다만 조사관들이 이 선박을 조사한 결과 다체 손상이 있었는지에 관해선 밝히지 않았습니다.
이 선박을 지목해서 조사를 했다는 것은 해양경비대가 선박과 관련된 그 대상을 주목해서 보고 있었다는 뜻 아닙니까?
맞습니다. 해양경비대는 지난 16일 이 화물선의 소유주와 운영사를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관심 당사자로 지정했습니다.
예, 큰 선박의 경우에는 주인하고 운영하는 회사가 다를 수 있죠. 각각 어디고 예. 또 이들의 입장이 뭡니까?
예, 이 선박 운영사는 스위스에 본부를 둔 지중해 선박회사인데요. 업체에 따르면 약 600척의 선박을 갖고 있고 직원 수는 10만 명이 넘는 대형 업체입니다. 자, 그리고 화물선의 이 소유주는 도델라스 파이낸셜 코퍼레이션입니다. 자, 이들이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번 조사 결과 발표 이후에 앞으로는 어떤 과정이 이어집니까?
최종 결과 발표까지는 시간이 좀 더 걸릴 걸로 보입니다. 해양경비대는 이번 사고가 형사 고발 또는 민사 처벌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아직 정해진 건 없으며 앞으로 조사에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관심 당사자로 지목된 곳이죠. 선박의 소유주, 운영사 측 뭐 어떤 조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해양경비대는 소유주와 운영사의 변호인 측에서도 별도의 조사가 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진행된 조사에 대한 교차 검증을 포함해서가 되겠는데요. 해양경비대는 조사에 연방교통안전위원회와 다른 기관 역시 참여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 송유관 기름 유출과 관련해서 이 선박만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선박에 대한 조사도 있었습니까?
네, 조사관들은 앞서 최소 두 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해당 선박의 선장과 엔지니어 등이 관리하고 있는 로그 기록을 조사했는데요. 이는 항공기로 치면 블랙박스와 같은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미국사입니다.
비오에이 이야기 미국사 제43부 우드로 윌슨 대통령 시대
케네스키 정부는 전쟁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러시아는 극심한 혼란과 기아로 고통받았습니다. 전장에 나가 있는 병사들은 희망을 잃었고 군에서 이탈해 도망치는 탈영병 수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병사들도 전쟁터에 나가 싸우지 않겠다며 거부했습니다.
1917년 11월 케렌스키 정부는 결국 몰락했습니다. 페트로그라드의 병사들은 케렌스키 정부에 등을 돌렸습니다. 레닌은 병사들에게 반란을 일으키라고 명령했습니다. 레닌은 48시간 안에 정부 통제권을 장악했고요. 러시아는 이제 공산국가가 됐습니다.
약속대로 레닌은 평화를 요구했습니다. 러시아는 독일과 독자적인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는 이 조약으로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전쟁이 끝나면 평화가 찾아올 줄 알았는데 총소리만 멈췄지 더 혹독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맺은 평화조약 때문에 러시아 농지의 3분의 1을 뺏기게 생겼습니다. 제조업은 생산량의 반을 포기해야 했고 단광은 90%를 잃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 러시아 광산에서 캐내는 석탄은 열의 아홉을 다 내놓게 생겼는데 이게 무슨 평화조약입니까? 전쟁은 끝났지만 농업, 공업, 광업까지 다 남의 나라에 갖다 바치게 된 현실이 참담합니다.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전쟁으로 러시아 인구의 3분의 1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입니다. 평화조약이란 이름으로 러시아가 이렇게 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도 독일과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독일 간의 평화조약은 유럽 다른 나라들의 군사 상황에 강력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제 독일은 더는 동부와 서부 양 전선에서 적과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러시아와 전투를 벌이던 동부 국경 지역은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독일은 이제 서부 국경에서 영국과 프랑스, 다른 협상국들을 겨냥해 총력을 기울일 수 있게 됐습니다.
독일은 4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끔찍한 손실을 보았고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젊은이들은 전장에서 목숨을 잃었고 영국의 해상 봉쇄로 식량 수송이 막혀 수많은 독일 국민이 기아 상태에 놓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독일의 지도자들은 여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독일은 대대적인 공격을 감행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협상국 측을 돕기 위해 추가 병력을 파견하기 전에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 독일군은 유럽의 중부지역 대부분을 갈라놓은 긴 전선을 뚫고 돌파할 계획입니다. 이 전선의 북쪽 끝부터 먼저 공격을 시작할 건데 이 지역은 영국이 점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국군을 대륙에서 밀어내고 영국 해협 건너로 쫓아갈 겁니다. 그런 다음 우리의 공격 대상은 프랑스가 됩니다. 총력을 다해 프랑스와 싸워 이긴다면 독일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공격은 1918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독일군은 프랑스 아미앵 부근에서 영국군을 공격했습니다. 독일군은 대포 6,000문을 보유하고 전투에 나섰습니다. 영국군은 열심히 싸웠지만 독일군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영국군은 50km 뒤로 밀렸습니다. 공격은 일주일 정도 중단됐습니다. 그런 다음 독일군이 다시 공격을 가했습니다. 이번에는 벨기에 서부에 있는 작은 도시 이프르가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두 번째 공격은 완전 성공적이었고 쉽게 영국군을 바다로 밀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군을 이끄는 더글러스 헤이그 사령관은 부하들에게 싸우는 것밖에 다른 길이 없다며 절대 물러서지 말 것을 명령했습니다. 영국군은 열심히 싸워서 독일군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이 전투로 양쪽 모두 막대한 손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획대로 계속 밀고 나갈 겁니다. 다음 목표는 5월에 프랑스 파리 북동쪽을 공격하는 겁니다. 독일의 승리가 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가 패배하는 날까지 독일의 승리를 위해 온 힘을 다해 싸웁시다.
독일은 이번 공격에서 협상국 측의 수비선을 쉽게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파리를 향해 돌진했습니다.
병력 증원을 받을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파리로 돌진하는 게 우선입니다. 신속하게 움직여서 프랑스의 수도를 점령해야 합니다.
독일군 총사령관인 에리 루덴도르프 장군은 독일군을 이끌고 거의 파리를 함락시키기 직전까지 진격했습니다. 독일군이 파리에 포격을 가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오자 프랑스 정부는 도망칠 준비를 했습니다. 협상국군 지도자들은 이 지역에 급히 더 많은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추가 병력으로 대규모 미군 해병대 2개 부대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파리 외곽 지역인 벨로숲에서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BOA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should 그리고 shall 각각 어떤 때 쓰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hould와 shall은 비슷한 뜻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 다릅니다. should는 일반적인 확신이나 가능성을 표현합니다.
They should be here soon.
그들이 여기 곧 올 거예요.
It should be sunny tomorrow.
내일은 맑을 겁니다. 조언이나 의견을 제시할 때도 should를 사용합니다.
We also use should to give advice or an opinion.
I think you should wear the red dress.
제 생각에 당신은 빨간색 드레스를 입어야 돼요.
You look tired. You should get more sleep.
당신 피곤해 보이네요. 더 자야 해요. 그럼 shall은 어떨까요? shall은 높은 수준의 의무와 책무를 말할 때 씁니다. 약속을 표시하는 거죠. 뉴스 기사를 예문으로 보겠습니다.
World leaders recently signed a global climate agreement. An important article of the agreement contained the word shall instead of should.
세계 지도자들이 글로벌 기후 협정에 최근 서명했습니다. 협정의 중요 문서에 should 대신 shall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습니다.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continue taking the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선진 참가국들은 경제 전반의 완전한 배기가스 감축 목표 수행에 착수함으로써 솔선수범할 것이다.
Leaders of developed countries were concerned that Shell introduced new legal and financial requirements.
선진국 지도자들은 그것이 새로운 법적, 재정적 필요 조건을 가져올 것을 우려했습니다.
Shall had to be changed to should before the deal was signed.
협정에 서명하기 전에 shall은 should으로 바뀌어야 했습니다. 이 shall과 should가 비슷한 뜻으로 해석이 되지만 이렇게 협정같이 문서에 사인을 할 때는 문서에 shall이 써 있느냐, should가 써 있느냐에 따라서 책임이 따르냐, 따르지 않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어 하나로 협정이 성사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는 것이었던 것이죠. shall은 의무와 책무를 따르지만 should는 법적 책임이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We often use the auxiliary verb shall to indicate a promise.
우리는 조동사 help verb shall을 약속을 암시할 때 사용합니다.
Often that promise is part of a legal agreement.
대개 약속은 법적 합의를 포함합니다.
The auxiliary shall does not always have such serious effects.
조동사 shall이 항상 이런 심각한 효과를 뜻하진 않습니다.
I shall see you tomorrow. It is similar to the verb will.
내일 봅시다에서 shall은 will과 같은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I shall see you tomorrow. I will see you tomorrow.
In American English, we sometimes use shall in questions to make an offer.
미국 영어에서 제안을 하는 질문을 할 때 shall을 쓰기도 합니다.
Shall I meet you after work?
일 끝나고 만날까요?
Shall is a more polite choice than should.
Shall은 should보다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럼 shall과 should가 사용된 문장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Developed country parties shall continue taking the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Developed country parties should continue taking the lead by undertaking economy-wide absolute emission reduction targets.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should와 shall의 차이 살펴봤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